누가복음 19장을 모두 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주께서 그 도시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리고성은 오아시스였습니다. 그곳은 유흥지였고 푸른 풀이 더 많은 것 외에는 팜스프링과 같았습니다. 겨울에는 예루살렘도 몹시 춥습니다. 때로는 눈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겨울철에도 여리고는 기후가 너무나 좋습니다. 낮에는 통상 맑습니다. 1년 내 강 우량은 2인치 이하입니다. 그러나 바다보다 1100피트 낮은 지대에 있으므로 여러 가지 샘들과 개울들이 깊이 빠진 여리고로 흘러내립니다. 그곳에 지하로 깊이 판 우물들과 흘러나오는 샘들이 있으며 다 신선한 물입니다. 따뜻한 온도로 겨울에도 낮에는 80도 가량 되며 푸른 풀이 자라도록 하며 1년 내에 자라는 계절입니다. 여리고 지방에서 훌륭한 감귤 종류의 온갖 과일이 재배됩니다. 그리고 그곳이 부유한 사람들의 휴양지가 됩니다. 그들은 모두가 여리고에 겨울 산장을 가졌습니다. 여리고성은 많은 세리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유했고 또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이 작은 사람은 군중 때문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감히 군중 속에 들어가는 모험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그를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민중들이 가장 미워하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만일 그가 군중을 지나 예수를 보러 들어가려고 시도했다면 아마 맞아서 죽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팔로 치고 눈을 뽑고 꼬집었을 것이었으며 그가 감히 군중 속에 들어갔더라면 그를 정말 죽였을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군중 속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로 내려가시는 것을 그가 보았습니다.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그가 이 분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분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분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르르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재미있는 사실은 삭개오는 예수를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삭개오를 아셨고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요한은 예수께서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는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이미 다 아셨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를 그치지 않고 예루살렘에 가실 수 있는 여러 길이 있었습니다. 나는 주께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이 사람이 그 위에 있음을 아셨기 때문에 여리고를 지나가셨다고 생각합니다. 주께서 삭개오를 만나시려고 둘러가셨다고 생각합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마 주께서 그것이 바리새인들을 화나게 만들었을 것임을 아셨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문이 닫혔습니다. 우리는 잔치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들은 그들의 대화를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기 삭개오의 집에 머무시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의심할 여지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과 삶의 진정한 가치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그의 마음을 떠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밖에서 우리는 군중들과 함께 서 있고 예수께서 죄인의 집에 들어가셨다고 중얼거리는 바리새인들의 소리만 들립니다. 그들이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밖에는 예수께서 나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서성거리는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마 집안에서 나오는 큰 소리로 웃는 웃음소리를 가끔 들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말하기를 오 예수께서 웃으셨다고 믿니? 물론 믿지. 나는 주께서 유머에 대한 아주 예민한 감각을 가지셨다고 믿습니다. 나는 그가 항상 근엄하기만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근엄한 것은 영적이고 미소를 짓는 것은 영적이 아니라는 교회의 시대가 있었는데 그것은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인 목사들이 까만 양복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에도 음성을 근엄하고 진지하고 침울하게 조절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오 참으로 신령한 분이네 라고 합니다. 너무나 근엄하고 너무나 진지합니다. 나는 예수를 평범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그가 제자들과 웃고 등을 치기도 하고 그는 남자 중에 남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삭개오의 마음을 조사해보고 말해보면서 그를 다룰 때 밖에서 웃음소리를 듣지 못하는 침묵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문이 다시 열리고 삭개오는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는 키가 작으므로 주를 위로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것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험정역의 번역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리고 거기에 약간의 우스운 점이 있습니다. 언제나 유대인이 오늘날 내 재산의 반을 줄이라 라고 말하는 것을 들으면 구원이 그의 집에 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이런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것도 아마 오를 것입니다. 그가 이었으므로 두 가지 번역을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바울은 아브라함의 육신적 자녀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 아니오 영적인 자녀가 받을지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육신적인 씨의 아버지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의 영적인 씨의 아버지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영적인 자녀들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바울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사람에게 있는 믿음을 통하여 그 영적인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 즉 영적인 후손이 되었습니다. 예수에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아비가 아브라함이었다면 너희가 나를 알았을 터이요 아브라함은 나를 보았고 또 나를 증거하였느니라. 그들이 말하기를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언제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리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런 후에 예수께서 그러나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니니라. 그들은 우리 아비는 아브라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주께서 그렇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줄로 생각하지 못하였느냐. 그것은 믿는 자들 곧 영적인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비였고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으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후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던 아브라함의 영적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 약속들은 우리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의 맏아들입니다. 그것을 너무 확장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극적으로 그렇게 하며 말도 그렇게 합니다. 교회가 이스라엘이야? 아닙니다. 교회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나라를 더 다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께서 중얼중얼하는 군중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잘못을 찾아라. 내가 죄인의 손님으로 왔기 때문에 너희가 중얼거리는구나. 그러나 나는 이런 자를 찾기 위하여 왔고 구원하기 위하여 왔노라.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라. 그들은 삭개오가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나이다. 예수께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젊은 부자 관원에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삭개오와 말하기를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배나 갚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보시다시피 예수를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팔아야 한다는 강요가 아니라 단지 그것이 나의 신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할 뿐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제 예수와 저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멸시당하고 버림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게 되리니 그것이 전부일 것이다. 그러나 저들은 아직까지 하나님 나라가 곧 나타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시간의 지체가 있으리라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되기를 시도하여 한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가 아킬레스의 궁을 지은 도시라는 사실은 재미있는 일입니다. 아킬레스는 그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의 행정관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전에 아킬레스는 왕의 칭호를 받으려고 로마에 갔습니다. 왜냐하면 행정관이라는 명칭이 그에게 만족스럽지 않다고 느꼈기 때문에 왕의 칭호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칭호는 오직 로마 정부에서만 하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킬레스는 왕의 칭호를 받기 위하여 로마에 갔으며 그 후에 돌아와 그의 궁전에 살면서 여리고 지역을 다스리려고 했습니다. 그가 로마에 갔을 때 그는 지역의 정치를 하도록 자금과 함께 자기의 부하들의 손에 맡겨놓았습니다. 그러나 로마에 가서 상원에서 아킬레스를 대적하여 말하러 간 다른 밀사들이 있었으며 로마 상원은 그에게 왕의 칭호를 주기는커녕 그 지역의 행정장관직도 빼앗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아킬레스는 아주 나쁜 경험을 했습니다. 그 후에 헤롯도 같은 욕망을 가지고 로마에 갔을 때 그는 스페인으로 유배를 당했습니다. 그는 헤롯 대왕이 아니라 그의 아들 중에 하나인 안티바스였습니다. 그것은 이 비유에서 예수가 역사적으로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일을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건인 왕의 칭호를 받으려고 로마로 떠나는 아킬레스에 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간 어떤 귀인이 있었습니다. 그 종 열을 불러 은 열 머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는 이 말씀은 예수께서 기다리는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냥 앉아서 와 주님이 돌아오신다. 내가 학업을 끝낼 이유가 없어. 주님이 돌아오시는데 다시 사업을 시작할 이유가 없어. 혹은 주님이 돌아오실 텐데 그냥 기다리자라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자 나가자. 그리고 전부 외상으로 물건을 사자. 주님이 돌아오시니까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돼 라는 식으로 교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어느 특별한 시간 안에 주님이 오실 것을 기초로 하여 계획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이 돌아오실 때까지 장사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어느 순간에라도 오실 것을 예상하면서 어떤 일에 너무 몰두하여 짧은 순간에 알려주실 때 그 일을 놓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내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부지런히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냥 앉아서 말하되 오케이 주님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휴거 될 때까지 영광 할렐루야 모임 많이 가지겠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분주하게 일해야 합니다. 그가 10파운드를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돌아올 때까지 열심히 일하라. 그런데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그것이 바로 아킬레스에 관하여 로마 상원에게 그들이 보냈던 것입니다. 즉 그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합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여 주의 한 머나로 열 머나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머나로 다섯 머나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머나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군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대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아서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머나를 빼앗아 열 머나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열 머나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그 사람들이 한 말은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나이다 라고 했으며 그들은 심판대에 끌려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맡겼던 재산을 맡았던 자들은 그들이 맡은 재산의 청지기로서의 행한 일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것은 그들의 상급은 왕국에서 다스리는 위치에 앉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그의 왕국을 건설하실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그와 함께 다스리게 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주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시되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럽게 때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계시록 2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실제로 요한 계시록 1장에 그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다스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 5장에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므로 교회가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다섯 고을을 다스리거나 열 고을을 다스리거나 아니면 두 고을을 다스리는 것은 내가 주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얼마나 충성스럽게 했나에 달려 있습니다. 누가 하와이를 차지할지 모르지만 내가 그곳을 차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주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올라가는 도상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왕국이 당장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니다. 그것은 마치 어느 왕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의 재산을 주어 종들로 관리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메시지를 보내야 하는 말이 여보게 우리는 그가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원치 않네라고 했을 때 그가 저들을 죽였느니라.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 가려면 해저 1200피트에서 해상 2700피트를 올라갑니다. 등산하기에 적합합니다. 감람원이라는 산에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 동리들은 예루살렘에서 떨어져 있으며 감람산의 광야 쪽에 있습니다. 감람원이라는 산에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저희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심에 다시 말하면 주께서 감람산까지 오셨다가 다른 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37절에서 42절 말씀. 나귀를 타신 예수의 승리자로서의 입성은 스가랴 9장의 예언으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기 나귀를 탄 왕이 오십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는 본능적으로 다시 그의 주인을 찾습니다. 이 나귀 새끼는 아무도 타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타셨습니다. 주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제자들은 메시아 시편인 118편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시편 118편을 보면 예수에 관한 예언이 22절에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모든 돌을 성전에서 떨어진 곳에서 채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성전 부지의 위쪽 모리아 산의 위에 채석장이 오늘날까지도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채석장이라고 불리는 곳에 실제로 들어갈 수 있으며 성전을 짓기 위해 많은 돌을 예루살렘 밑으로 오는 큰 동굴에서 캐어왔습니다. 물론 채석을 했던 곳은 결국 예루살렘의 성벽과 모리아 산 꼭대기 사이에 있는 큰 계곡을 만들었습니다. 그 후에 그곳을 갈보리라고 불렀는데 그 이유는 사람들이 돌을 캐어낼 때 채석으로 인하여 동굴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산 옆에 해골의 인상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곳을 골고다 혹은 갈보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들이 채석함에 따라 세멘트를 사용하지 않고 제자리에 맞도록 각 돌에 표시를 하여 성전에 보내었습니다. 흙삽의 소리나 연장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으나 모든 것이 그 현장에 있었으며 돌을 다듬는 일도 없었습니다. 모든 돌을 모형에 따라 잘랐습니다. 그런 다음 번호를 매기고 딱지를 붙여서 보내었습니다. 그러면 건축자는 그냥 놓아서 벽을 쌓아 올라갑니다. 전해진 말에 의하면 건축자들이 알지 못하는 한 돌을 보내왔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어느 곳에 놓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채석장의 잘못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제껴놓았습니다. 성전을 짓는데 수년이 걸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을 끝내고 헌당을 할 시기가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돌이 하나 모자랐고 바로 그건 모퉁이 돌이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자들은 채석장에 메시지를 보내어 우리가 헌당식을 할 터인데 모퉁이 돌이 없노라 빨리 보내주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채석장에서 우리가 그것을 벌써 보냈노라고 했습니다. 건축자들은 우리에게 그 돌이 없노라고 했더니 자 우리의 기록이 여기 있네. 보게 벌써 보냈다고 적혀 있잖아.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드디어 이 돌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숲이 우거진 곳에서 건축자의 버린 돌을 끄집어내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모퉁이 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자리에 놓고 헌당식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관련된 말씀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것이며 예수는 물론 그 돌이십니다. 모든 유대 종교 제도의 건축자는 예수를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모퉁이 돌은 유대 종교 체제의 지도자들에 의해 버려진 돌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인용했으며 아시는 바와 같이 구약 성경의 가장 좋은 주석은 신약 성경입니다. 계속해서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시편 118편 24절 말씀. 무슨 날입니까?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고 외쳤던 날. 호산나 여호와여 구하나이다.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이것은 제자들이 외쳤던 것으로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바리새인들은 그것이 메시아에 관한 시편임을 알았기 때문에 제자들을 책망하기 시작했고 예수께 저들을 책망하소서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저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당장 소리 지르기 시작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이날은 주께서 정하신 날이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보시면서 감람산을 내려오실 때 기드론 계곡 바로 건너편에 있는 같은 고지이며 예루살렘 시의 반대편에 있는 모리아 산을 쳐다보셨습니다. 그는 우시기를 시작하면서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은 주의 정하신 날로 즐거워하고 기뻐할 날입니다.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만일 내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평화를 이루하시려는 것을 알았다면 만일 내가 너의 삶을 그에게 맡겼더라면 그러나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그는 그들이 보지 못함으로 우시며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결과로 그들에게 비극이 벌어지게 됩니다. 날이 이럴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지금 예수께서는 40년 이내에 디도 장군 수하에 있는 로마 군의 한 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도시를 회파하며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것을 묘사하십니다. 예수께서 황폐함과 폐허가 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헤롯이 지은 이 영광스러운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평지가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이 엄청난 기념비들이 다 땅에 쓰러질 것이므로 예수께서 이 장엄한 도시가 파괴될 것을 보시고 우시었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그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날은 주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계획하셨습니다. 이날은 메시아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날입니다. 이날이 오기 전에는 주께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개인적으로 드러내기는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너의 길을 가되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날에는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격려하십니다. 주께서 스가랴의 예언을 성취하시려고 작은 나귀를 구하십니다. 이날은 주의 정하신 것이라 역사적으로 메시아가 오실 바로 그날입니다. 이날은 아닥사스다 왕이 주전 445년 3월 14일에 예루살렘을 복구하며 중건하라는 명령을 내린 후 17만 3,880일이 지난 후에 있는 대단히 의미 있는 날이라고 나는 봅니다. 다니엘 선지자에 의하면 예루살렘을 복구하고 중건하라는 명령이 내린 때부터 메시아가 7일에와 62일에 혹은 바벨론 달력에 의해 483년 또는 17만 3,880일 후에 메시아가 오시리라고 했습니다. 정확히 그날 주후 32년 4월 6일이 이날은 주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그러나 그들은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버렸습니다. 그가 멸시받고 버림을 당할 것도 아시고 또 십자가에 고난받으실 것도 아셨기 때문에 그가 도시를 내려다보시고 우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보지 못함으로 인해 황폐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혀를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만일 예수께서 오늘 그의 교회에 오신다면 청소를 많이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텔레비전 전도자들이나 병 고치는 사람들이 보내는 컴퓨터로 쓴 거짓된 편지들을 취하셔서 갈기갈기 찢으실 것입니다. 내가 받은 많은 우편물은 변함없이 믿음 선교, 믿음 방송 혹은 믿음에서 오는 편지들입니다. 그들은 이름을 믿음이라고 써놓았습니다. 그것이 나로 하여금 그들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 의심하게 합니다. 사람을 믿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이 사람들이 그들의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주 안에서 그들의 사역을 유지할 만큼 충분한 믿음도 없고 오히려 그들의 주소록이나 그들의 관계만 의지하는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레를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므로 주께 감사합니다. 바른 길로 가기가 힘이 듭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건 슬픈 일이며 비극입니다. 교회 안에서 모금운동의 속임수, 전문적 방법과 계획을 끌어들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은 비극이며 슬픈 일입니다. 잠시 기도합시다. 아버지, 우리 자신들의 욕망 때문에 너무 확대시키는 함정에 빠져서 하나님이 주신 프로그램이 아니라 단지 우리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하려고 지나친 경제적인 부담을 만들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갈보리 채플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남도록 주신 것으로 주님의 말씀은 온 세계에 방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사람들에게 달라고 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아버지, 이것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것이 당신의 역사하심이라고 인정합니다. 주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주님, 주님께서 저들에게 풍성하게 주셨으므로 우리가 속임수를 찾거나 모금하는 방법에 유혹되지 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정에 빠진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구하옵기는 주께서 그들을 삐뚤어지고 속임수를 하고 거짓말하는 것에 대한 가책을 느끼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자기 행위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주님, 필요하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그들의 야망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끊어주셔서 참으로 주님을 의지하도록 하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두목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침을 찾지 못하였더라. 이 시점에서 예수께서 가르침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았습니다. 저들은 주의 깊게 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이 시점에서 그를 죽이기로 모의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이제 추세는 배반과 체포와 십자가형으로 이끌어갈 음모와 구실을 만드는 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나오는 두 장에서 감람산에서의 가르침을 공부할 때 재미있는 면모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21장은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징조들과 그가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그의 재림을 다룹니다. 아시다시피 위원회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의사록을 읽고 그 후에 재무보고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갈보리 체플에 필요한 것을 놀라운 방법으로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상으로 주신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확장하고 넓히는 새로운 방법들을 찾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결과로 오늘을 위한 말씀 The Word for Today 방송이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유럽 전 지역과 북아프리카를 다 덮을 수 있는 100만 와트의 용량을 가진 몬테카로에 있는 라디오를 타협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모든 곳과 중국과 인도를 덮는 극동 방송에도 나갈 계획입니다. 또 남미의 전 지역을 덮는 남아메리카에 있는 라디오에도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여기에서 우리를 축복하셨던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미국 전역에 하루에 30분씩 오늘의 말씀, The Word for Today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여 그들의 삶이 축복을 받고 강건해지며 자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는 도시에 가서 만날 수 있게 되니 전율이 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 세계를 덮을 수 있는 강력한 방송국으로 옮겨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공급하신 것으로 인해 전율을 느낍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생긴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의 사역을 이렇게 확장시키기 위하여 잉여 자금을 주셔서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매월의 위원회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좋은 시간을 가집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풍성하게 공급해 주신 것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렇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에 대하여 찬양할 뿐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번 주에 축복하시고 그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삶이 풍요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행함과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자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행하여 충만한 데까지 들어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